샬롬. 오늘 2020년 3월 15일 주의 첫날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셔서 환경에 관계없이 여전히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각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의 귀에 들어가매 그들이 바나바를 보내며 그가 멀리 안디옥까지 가게 하니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제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흘 만에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제자들, 사도들, 또 사도들 외에 또 많은 제자들도 있었죠. 그 제자들이 이제 전부 담대하게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이제 불어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막 수천 명씩 한꺼번에 불어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제 이에 당황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제자들이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핍박이 점점 심해지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이 성도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유대, 또 갈릴리, 또 사마리아 이런 지역으로 널리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러는 중에도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초기, 예수님의 교회가 시작된 이 초기에는 복음이 이제 전해지는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처음에는 전해졌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유대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이 있었고요. 또 이제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안디옥 쪽에서 이제 많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말 하는 자들이 많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제 예루살렘에도 이제 전혀 성도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이 흩어졌어도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들은 이미 아직 이제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게도 전해지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이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새로 믿게 된 성도들의 상황, 또 새로 세워지는 이 교회, 이런 것들을 돌아볼 목적으로 또 권면하고 그 교회를 세울 목적으로 바나바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나바가 파송되어 온, 이 안디옥에 이제 도착해서 그곳에 새로운 성도들을 보고는 이제 이 성도를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다시 보니까 그가 이르러, 그러니까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루신 역사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즐겁습니까?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욱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그러면 그때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쳤을 것입니다. 야, 이렇게 우리가 믿는 이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 이곳까지 전해져서 이 이방인들도 이렇게 참 놀라운 그런 회심의 역사가 있구나 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로운 성도들,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이 된 그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말의 핵심이 이제 이것입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ith purpose of heart, they would cleave un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일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에서 주님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라, 그렇죠? 자,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하는데 이 표현이 cleave unto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leave unto라는 표현은 제가 이제 종종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표현은 어디 어디에 들러붙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이것이 성경에 처음 쓰인 것은 결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연합하라는 이 말씀이 클리브 언투입니다.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 여자에게 클리브 언투, 들러붙어서 한 육체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께 붙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은 성도가 마치 그 결혼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육체적으로 딱 들러붙듯이, 그 혼이 딱 들러붙듯이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들러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표현, 클리브 원투라는 이 표현은 또 그 병이 사람에게 이렇게 옮는 그것과도 또 그런 경우에도 쓰인 표현인 것입니다. 그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그 엘리사 대언자 때 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이 엘리사 대언자를 찾아와서 나병을 고침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나만은 너무 감사해서 많은 보답을 하고 싶었지만 엘리사 대언자는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 대언자를 섬기고 있던 종인 게하시라는 사람이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나만이 돌아갈 때 부랴부랴 따라가가지고는 거짓말을 하고는 그 나만으로부터 재물을 조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받아냈습니다. 그것을 안 엘리사가 이제 하는 말씀 중에 열왕기하 5장 26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돌이켜 너를 맞을 때 내 마음이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돈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올리브 밭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나병이 네게 굳게 붙고 내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의 앞에서 떠나가며 나병 환자가 되어 눈가치게 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병이 그러니까 나만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가게 될 것이라 하는 이 표현을 할 때, 그 병이 네게 굳게 붙고 네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이 나병으로부터 완치되었지만, 그러나 전파력, 전염력이 아직 남아 있어서 게하시가 쫓아갔을 때 감염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한창 고생인데, 얼마까지 이제 이게 감염력이 있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만의 경우에는 요르단강에 그 일곱 번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완전하게, 완벽하게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병이, 그런 똑같은 종류의 나병이 이제 게하시에게 이제 발병하게 되리라는 것이고,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의 자손들에게 그렇게 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나병이 내게 굳게 붙고 또네 씨에게 영원토록 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이 클리브언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새 신자죠, 우리말로 하면 새로운 성도들에게, 새롭게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 중에 주님께 굳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것은 사람이 병에 걸리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침투해서 들어가서 그 사람과 한 몸이 되어 버리듯이, 마치 그러한 모양새로 너희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일치되게 있어라, 이제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강력한 표현인지 조금 감이 오시지요? 우리가 강력본들을 붙여도 잘 떨어지는데, 그런데 참 세균을 손으로 이렇게 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그렇게 참 성도가 하나님과 이렇게 딱 들러붙어 있어라, 이런 이제 표현인 것이죠. 자, 주님께 붙어 있는데 어떻게 붙어 있냐?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willing, 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지요. 특별히 이 의지는 혼의 영역에 속해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혼이 지정의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적인 능력,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이러한 능력,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 그래서 이 모든 것, 지적 능력, 또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의지도 굉장히 놀라운 인간의 능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의지,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을 인간에게도 주신 것으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 의지라는 것을 주신 하나님은 인간이 의지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이 의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이 의지라는 것, 이것을 사용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습니다.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똑같이 좋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이 의지를 이렇게 사용하든지 저렇게 사용해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똑같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 의지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에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에 기초한 감정은 아주 좋은 것인데, 올바른 지식에 바탕을 두지 않고, 올바른 어떤 바탕, 올바른 바탕이 없이 감정에만 치우치는 믿음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의지도 마찬가지죠. 올바른 어떤 지식,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 지식에 기초하지 않은 이 의지, 이것도 굉장히 위험하지요. 아집과 독선에 빠지고 이단에 빠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지식에 기초한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교리에 기초했을 때에 이 풍성한 감정, 풍성한 감정을 느끼고 또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의지, 이것이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의지가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를 우리가 그 믿음의 의인들, 믿음의 인물들의 예를 통해서 몇 가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의 경우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죽기 전에 여호수아 24장, 이제 저쪽 끝에 맨 마지막 2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권면하는 말씀 중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장 15절인데요.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지금 거하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를 섬길 것이다. We will serve the Lord. 우리는 주를 섬길 것이다. 강력한 의지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의인들은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내 집은 주만 섬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죠. 유대가 이제 유다가 망하면서 이제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되었을 때에 다니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 많은 그 포로로 사로잡은 그 민족들의 인재들을 등용하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니엘이 이제 자신의 친구 대표적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렇죠? 이세 친구들과 함께 이제 발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 국가에서 이들을 인재로 키워내기 위해서 그들의 건강도 중요했기 때문에 이제 좋은 음식으로 먹이기를 원했는데 그 음식은 유대인이 먹기에는 부적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서 1장 8, 9절에 보니까 이 다니엘이 결단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요청하니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인도하사 내시들의 통치자들에게 은총과 친절한 사랑을 받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Daniel purposed in his heart.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확고한 목적을 가지고 이 뭔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동일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세워놓고 음악이 연주될 때, 이 음악이 아마 록 음악이었을 거예요. 이 음악이 연주될 때에 그 신상에 절하도록 명령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타는 용광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 쳐넣겠다. 이러한 어떤 포고를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그 명령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끌려나갔지요. 그랬을 때, 니들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절해,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세 사람이 하는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 대답하여 이르되,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하기를 염려하지 아니하나이다. 오 왕이여, 그렇게 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맹렬히 불타는 용광로에서 능히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한 그분께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께서 세우신 금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할 줄을 왕은 아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왕은 아시옵소서. 이것은 이제 무례한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호한 표현인 것이죠. 굉장히 확고한 의지의 표명인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자기가 이제 죽음을 맞닥뜨린 그 순간에, 그러한 순간에 이세 사람이 자신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창조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주신 굉장히 좋은 선물인 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겠노라고, 하나님을 배반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겠노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지를 발휘한 것입니다. 롯의 경우는, 롯이 아니라, 룻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오미와 룻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래서 여차여차 해서 이제 이방 땅에 이제 갔다가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은 나오미가 이제 다시 자기 고국 땅으로 되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 며느리 둘, 그 오르바와 룻에게, 니들은 이제 다시 다른 사람과 이제 다시 재혼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루시라는 이 며느리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룻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룻기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여기에 이제 쓰인 단어가 지금 우리가 아까 보았던 클리브 언투라는 단어입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굳게 들러붙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자꾸 떠나라고 하지 마십시오. 저보고 돌아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저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steadily min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cleave on to, 이렇게 굳게 들러붙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steadily minded, 아주 확고하게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룻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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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룻이라는 이 이방 여자가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이 육신적인 어떤 계보 그 안에 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굳게 작정을 하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으로 이 사람을 빼놓으면 또 섭섭하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바나바가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굳게 이제 이 작정을 하고 이제 굳게 붙어 있으라 이렇게 새로운 이방인 성도들에게 명령할 때, 권면할 때 바울은 이제 회심한 이제 직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이제 바나바의 이러한 권면에 굉장히 충실하게 따른 사람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선포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할때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 이런 데 선포하게 될 때, 후반부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는 그 장면이 19장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19장 21절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들이 끝난 뒤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에 있다가 반드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에 자기를 섬기던 자들 중에서 이렇게 이제 누구누구를 이렇게 이제 마케도니아로 들여보내고 자기는 얼마 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려고 영 안에서 작정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필요한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영 안에서 우리가 작정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지의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0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내게 닥칠 일들을 알지 못한 채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거기로 가노라. 오직 성령님께서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사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나,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결박을 당했다. 이것은 마지못해 한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영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확고함 가운데 내가 이 일을 진행한다,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하고 내가 결박을 당하고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어떤 염려, 불안, 그러한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내 결심을 흔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러한 것들이 나를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을 크게 쓰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의지라는 것, 이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고, 이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최상의 선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 의지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이 그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선악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지라는 것을 주신 그 인간에게 자발적인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것이 되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것, 그것이 바로 선악과 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첫사람 아담은 그 부분에서 실패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쪽으로 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것, 이것이 이제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할 때 구원받는 것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실패했던 그 부분, 즉 하나님께 자신의 의지를 온전히 드려서 자신을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부분을 회복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목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된다는 것, 명목상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 그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네 의지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쉐마라고 얘기하는 신명기 6장의 4, 5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혼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정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식입니까? 물론 지식이 바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지요.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만. 그러면 감정이 더 중요할까요? 감정은 이렇게도 변하고 저렇게도 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잘 대해줘도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고 아이들이 감정적으로 반항도 할 수도 있고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의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또 우리가 아는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물론 그게 틀린 지식이면 안 되겠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의지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전적으로 사용해서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을 따라 걸으며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며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을 굳게 붙들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클리브언투라는 영어 단어인데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성도들에게 너희는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님께 굳게 붙어있어라 라고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성경구절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13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굳게 붙들어라, 이렇게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 놓았었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역대기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이렇게 참 부탁하며 또 명령했습니다.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너의 그 아버지가 섬겼던, 그러니까 즉 다윗이 섬겼던 그 하나님을 너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겨야 된다.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의지 없이 가능하겠습니까? 전적으로 의지가 필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또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만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기상 22장 17절부터 보면 다윗이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명령하여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돕게 하며 쭉 나가다가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구하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혼을 고정하여 주 하나님을 구하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리 지체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이 의지를 주님께 드리십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님께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어찌 해야겠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이러한 하나님의 권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여기 모범 답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아멘. 오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찬양을 드리리이다. 작정을 하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의 말씀을 주시나요? 이사야서 26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너희는 영원토록 주를 신뢰할지니 주 여호와 안에는 영존하는 능력이 있도다. 아멘. 우리 흠정역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존함, 이것이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7번 정도인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개역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그것을 해놔서 그래서 굉장히 하나님의 이름이 남용되고 또 심지어 모독을 받기 좋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유대인의 어떤 관습에 따라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단어가 이렇게 쓰인 것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그 생각을 고정시킨 자, 생각을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영존하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영존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은 주님께 생각을 고정시킨 하나님의 자녀 그 그리스도인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든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 고정시키면 주님은 완전한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존하는 능력이 있는 그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112편 4절에서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바른 자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으며 의롭도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의 일들을 신중하게 처리하리로다. 확실히 그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아니하리니 의로운 자는 영원토록 기억되리로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함으로 확정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바른 자, 의로운 자, 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안함 속에서 언제 내게 재앙이 닥칠지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닥쳐도 그것이 이 사람을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를 신뢰하면서 마음이 확정되어 있을 때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야 이거 우리 대환란 속으로 이미 들어간 거 아니야? 우리 그 대환란 전에 휴거 되는 거 맞아?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농담을 할 정도로 세상이 굉장히 급속도로 참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어려움에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대환난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대환난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 그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 주 목적이지요. 어찌되었건 이 대환난 안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는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것, 이것은 그야말로 세 발의 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앞으로 거기 들어가면 이런 일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맛을 보여주심으로써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직 입구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이 정도라면 그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정말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늦추면 안 됩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개인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린 경험이 없으시거나 늦추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속에 믿고 영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환난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정말 너무너무 끔찍한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결코 그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직전에 살면서 점점 더 많은 어려움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심각한 경제 불황이 닥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장기적인 경제 불황의 늪으로 빠져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이것이 단순히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사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더 우리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는 살기 어려운 환경,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그더 많은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순간에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께 바짝 붙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님께 붙어 있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인가 느슨해지면서 결국 뒤처지게 될 것이고, 성도들의 무리에서 점점 더 뒤처지며 이탈되게 될 때,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뒤처진 자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쉬운 먹잇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한마음이 되어서, 비록 육신적으로는 함께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영 안에서 함께 모이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바짝 붙어 있고 또 교회와 함께 붙어 있으면서 우리 주님을 함께 섬겨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